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라.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자세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세례 요한의 추후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의 기록은 매우 자세하고 내용 또한 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헤롯 안티바라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 헤롯 안티바는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를 왕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그는 분봉왕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한 나라의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일부 지역만을 맡아가지고 통치했던 중세시대로 얘기하면 뭐 영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이 아내였던 헤로디아, 즉 자기 제수 씨였던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결혼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보다는 그 헤롯 안티바보다는 그와 결혼한 그 제수씨였던 헤로디아로부터 아주 심한 미움을 받아서 결국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이 헤롯 안티바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그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그 결혼할 당시에도 그 헤롯 안티바의 동생인 빌립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형제가 죽으면 그 중에 한 형제가 그 제수씨 또는 형수를 취해서 다시 후사를 세우도록 하는 형사취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의 결혼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고 동생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다시 맞이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내용을 명백하게 어긴, 그래서 그 율법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헤롯 안티바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자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뭐 성경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특별한 그 시간에 함께 뭐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헤롯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이 사람이 아주 그 영적으로는 아주 그 먹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불신실하고 참 충성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스스로 괴로워하면서도 또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세례 요한의 성격이나 사역을 봐서는 결코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책망하고 야단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번민 가운데 달게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시키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측면이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헤롯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에 온전한 권위를 얻고 더 온전하게 말씀이 지켜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그런 어떤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삶을 간섭하고 그의 잘못된 것들을 일일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문제를 가지고도 세례 요한이 매우 무섭게 책망을 했지만 헤롯 안티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그냥 놔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처치하고 싶은 생각도 없던 것은 아니겠지만 요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또 그의 대중적인 인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요한에게 손을 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의 경우는 전혀 달랐죠.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반드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굉장한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와 같은 위협과 위험 속에서 단호하게 헤롯을 책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그 추악하고 불의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결코 침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지요. 스스로의 그 실체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악을 저지른 그 헤롯을 향해서 사정없이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헤롯만이 아니라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들어서 책망할 수 있었던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의 삶 속에 온전하게 반영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를 숨기거나 결코 은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질러지는 분명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하거나 그것을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는 죄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숨겨진 죄조차도 드러내어서 그것을 밝혀서 온전한 책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인들은 이와 같은 의인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날리는 그 모든 권고와 충고와 충언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의 비판과 그들의 지적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자신들의 불의와 불법을 지적하는 그 의인들을 원수로 여겨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불의를 향한 의인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악인들이 세상이 얼마나 무자비하고도 비열하게 그리고 비겁하게 적대하며 대항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의로운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악인들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그 완벽한 사전 음모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험하고도 비참한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배하는 자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왔던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물러나는 것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또 다른 새로운 시대, 주님께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베풀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퇴장은 뭐 부득이하고 또한 불가피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퇴장을 하지 않고 너무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하고도 그리고 불행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매우 허망하고도 초라해 보이는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장엄한 모습, 좀 더 비장한 모습으로 그의 최후가 맞춰졌다면 우리는 그의 인생과 삶과 신앙에 대해서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의미심장한 우리에게 교훈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과정이 소개됐다면 그 세례 요한의 삶과 생애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을 터인데, 성경에서는 전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은혜의 편린조차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실하게 살아간 의인다운 그들의 생애에 걸맞는 죽음과 그 최후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성경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얼핏 읽어볼 때에, 비상적으로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참 너무도 어이없는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일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친구인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음 때 왕으로서 세워진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는 그 정적의 신분인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를 보호하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나단이 결국 죽음의 현장에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사무엘상 31장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참하게 버려주실까라는 의혹이 사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사람마다의 마음에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한의 죽음도 그에 못지않는 우리에게 굉장한 허무감과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의 의인들은 그런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경우는 별로 적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뜻깊은 모습으로 죽기보다는 보통 사람만도 못한 그런 초라하고 무익해 보이는, 무의미해 보이는 처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은 의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몇 줄의 내용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을 보시게 되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의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화려한 삶의 여정을 남기고 죽음 자체도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장엄함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이면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 다윗이나 모세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많은 유명한 인물들과는 달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죽음의 과정 속에서 더없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초의 모습조차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생애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남 얘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저 일관되고 죽는 과정조차도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끝난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 또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뭔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혹이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그토록 무의미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의인들의 죽음일지라도 그 의인의 죽음은 결코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의인의 죽음은 반드시 악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의미심장한 두려움을 남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외적인 힘과 어떤 권력에 의해서 전혀 무력해 보이는 의인들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처치하고 또 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죽어가는 의인들은 아무런 반항이나 실제적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그런 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들의 죄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마음에 분명한 하나의 두려움을 남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헤롯의 두려움 섞인 고백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16절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세례요한을 그야말로 무기력한 죽음의 모습으로 몰고 간 이 악한 세상의 그 힘이 아무리 엄청난 거대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례요한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끝장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힘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 힘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의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거나 방해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주님의 사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했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삶이고 패배한 삶이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그리고 그의 사역이 사실은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그의 죽음과 삶에 초점을 맞출 때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삶과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세상적인 그 패배와 실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승리가 더욱 분명하고도 혁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동일하게 그만큼 별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또한 연약해 보이고 별로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는 늘 실패하고 늘 허물 가운데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참 무기력한 그런 삶의 그 일관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패배자요 또한 실패자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그분의 강하고 위대함을 더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역설적인 주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죠. 이와 같은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분명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악과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나 실패하는 자들, 언제나 패배하는 자들로 그리고 연약한 자들로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보이는 외양과는 달리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궁극적인 그 승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 헤롯 안티바의 그 고민 섞인 두려움 섞인 고백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사역의 완성을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 그 헤롯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의 삶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삶과 죽음을 뒤따르는 그분의 삶과 죽음의 자취를 힘써서 따라가는 모든 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지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리 요한의 삶과 죽음이 그저 한갓 참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린 듯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추종하고 따라갔던 그의 종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증거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환과 죽음은 먼저 마가복음 15장에 이어서 나오는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의 죽음과 삶을 그대로 따랐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한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주님의 그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순환을 당하는 요한의 태도가 전혀 반항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응하고 비폭력적으로 그대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이 당초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요한을 죽였다는 것이죠.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자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그 잔꾀에 넘어가서 그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유대 민중의 요구에 의해서 그 뒤에 또한 숨어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헤로드야의 딸이었던 아마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증명이 됩니다만, 이 헤로드야의 딸이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요한을 죽이도록 그렇게 주청을 하지요. 그 뒤에 숨겨진 배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요한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그 당사자 뒤에는 이 분명한 배후로서 헤로디아가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는 바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이 유대 민중들의 외침 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종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그 사건과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군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사람들도 사실 주님의 그 재판을 받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행정적인 과정에서 참여를 한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그 요한이 죽는 과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유사점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생애가 단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과정조차까지도 주님의 모습을 철저히 닮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아주 확연한 특징을 갖는 그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요한의 삶과 이 죽음의 자취는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행해 나가실 때 엄청난 열매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그 기초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163쪽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짤막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방해와 핍박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고 활동했던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구체적으로 어딘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확인되는데, 베다니라는 지역이죠. 갈릴리 베다니 지역인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였던 그 본거지로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이 별다른 예수님의 사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회심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요한은 그 어떤 표적도 어떤 신비한 이적도 하나도 행한 것이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거했던 내용들은 다 사실이구나, 다 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활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된 그 가장 큰 동력은 예수님의 어떤 뚜렷한 두드러진 표적이나 또는 세례 요한이 과거에 그들에게 행했던 신비한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지 세례 요한의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다만 그가 말로만 이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생애가 그만큼 진리에 부합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확인하고 또 그가 증거하고 살았던 그 진리의 주체가 된 그 진리의 핵심이 되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왔을 때 그들은 전혀 의심 없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위대성과 그 자신의 그 사역의 또 다른 면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아무런 이적이나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의 최후가 이미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소문이 나서 알려졌겠지만, 그의 비참하고도 허망해 보였던, 초라해 보였던 그 최후가 그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전에 드러내 주었고 그의 삶과 그의 말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특별한 열정과 헌신으로 경외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진실하고도 거룩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큰 감화를 이미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 그리고 그의 삶의 자취를 겸손히 따랐던 이 세례 요한의 사후에,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그 많은 놀라운 열매를 보면서,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의 생애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분명한 증거가 확인될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삶의 자취를 겸손히 따르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큰 그리고 강력한 영향을 이 세상을 향해서 끼칠 수 있는지,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과 신앙의 증거, 그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조차도 드러난 분명한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요한의 죽음이 장렬하고도 어떤 멋지고 매력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비장한 장엄한 최후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초라하고 허무한 그런 최후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외양대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죽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그렇게 따라감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죽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삶의 궤적을 우리가 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특색 있는, 특징 있는, 개성 있는 삶의 자리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장엄한 모습으로 증거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과연 저 사람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의 흔적이 있는가라고 여겨질 정도에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하고 참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그런 삶의 죽음의 외형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자신이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불타는 열정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그와 같은 열심과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겸손과 낮아지는 삶이 있다면, 자기 부인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미약하고 가장 왜소해 보이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삶을 지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므로써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충성을 그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 생애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로 찾아오심으로써 그의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계속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외적인 삶에서의 그런 일치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로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나갔던 삶의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으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참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기쁘시게 펼쳐나가시는 그와 같은 복된 생애로 모두가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의 작정과 다짐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주님의 삶과 죽음의 자취를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지지하시며 그들의 생애를 또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눈과 우리 자신의 참 귀로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오는 그 위대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기적들을 보고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비록 한평생 우리의 생애가 세상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끝없이 타오르는 진실한 열정과 헌신과 충성의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지나간 삶의 자취 속에서도 참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께서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계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짧은 생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생이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참으로 즐거워하실 만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과 죽음의 자취를 통해서 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